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저희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조직 신학 말고 또 교의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그 앞에서 순서에서부터 쭉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잡은 제목은 이제 개혁교의학 해설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 그 교의학의 내용들을 해설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분들은 이제 교의학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 성경 말씀을 다룰 때 이제 구약을 다루면 이제 구약 신학이다. 신약 다루면 신약 신학이다 하는데 조직 신학이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방식과 관련하여서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직 신학이 됩니다. 그럼 교의학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교리라는 단어가 있고 교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라는 건데 하나의 내용들인데 교의라고 할 때는 교리는 교리인데 교회가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 교리를 교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권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다루는 신학이다 그래서 교의학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이제 교의학인데 그것을 같은 내용인데 이제 다루는 방식이 다른 신학과 비교해 볼때더 체계적인 방식을 띠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제 개혁교의학이라 했고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종교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종교에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계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시는 왜 계시부터 시작하는가? 계시는 한 나라의 단어이지만 계시라는 이 단어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알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구나.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라는 그 단어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란 존재와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럼 인간에게서 출발할 수 없는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로 상계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타락후 인간은 타락한 인간, 즉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해서 지혜도 제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지식도 사실은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죄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그 간격이 뭔데, 하물며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피조물로서도 한계 있는 존재이고 죄인으로서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스스로 안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찾으셔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계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인간 스스로에게 시작하는 계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행위입니다. 제가 이제 계시 행위라고 말을 쓴 것은 이제 그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 내용도 있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행위 그 자체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이런 신학이라는 것, 또 교리라는 이 내용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이죠.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시 행위라고 할 때는 그 내용과 별개로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자유롭게 계시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계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하시는 그 때, 계시하시는 장소, 계시하시는 이 방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원할 때에 하나님 계시하신다. 인간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 행위 자체를 더 드러내는 행위는, 드러내는 그 문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시 이제 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므로 계시니까 그럼 계시 자체에 계시라는 그 내용 계시라는 계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계시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듯이 계시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자신에게서 시작하거나 인간 자신의 사변 또 인간의 경험에서 이 계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막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계시는 이런 거야. 막 생각해 보면서 계시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뭐 이런 거 인간의 경험들에서 시작하는 그런 계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옛 스승들이 이제 구분한 것이 있는데 객관적 종교라는 것과 주관적 종교라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우리는 다종교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를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도 뭐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 다른 종교를 어쨌거나 종교를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 안에 종교의 씨라는 것 그것이 부패하여서 다른 종교로 나타나고 있지만 객관적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교. 주관적 종교라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인간이 표현하는 그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신명기.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거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들으라. 이게 객관적 종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으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객관적 종교입니다. 주관적 종교는 이제 들으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반응으로서 이것이 주관적 종교입니다. 이 구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적 종교가 주관적 종교를 규정하는 것이지 주관적 종교가 객관적 종교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하는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게 내가 경험한 것이 객관적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잘 들어주셔. 내가 경험해 봤어. 이런 방식대로. 그래서 주관적 종교가 객관적 종교를 규정하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종교를 세우고 자기 신학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에 대해서도 아 계시는 이런 거야라고 사람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종교 현상으로 계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계시는 이렇게 해야 계시를 계시받는 거야. 계시받는 거야.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계시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건 제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래 하면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는 거죠. 약간 신비주의적인, 약간이 아니라 아주 신비적인 교회였어요. 그렇게 어떤 자기가 경험하는 종교 현상으로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지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이것들은 다 인간 경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즉 이 성경 말씀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래서 이제 계시인데요. 이제 계시, 그러니까 이 계가 열 개입니다. 연다는 거죠. 연다. 시는 보일 시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 근데 굉장히 잘 된 번역이죠. 왜냐하면 라틴어도 그 뜻이 드러내어 정체를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레벨라치오라는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계시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나타났다 있죠. 다니엘서 2장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해서 갈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시와 계시를 뜻합니다. 꼭 갈라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어와 여러 구절들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전체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는 그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아포칼립토에서 제거하여서 뭐가 가렸는데 가렸는 걸 제거하여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이제 파네로라는 것은 이제 숨겨진 것을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부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 이제 파네로에서 온 단어입니다. 공개 드러내서 공개했다. 이렇게 공개해서 알려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계시 아포칼립신이라는 거기 나온 것은 이제 방해를 제거하여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시의 단어인데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여 알리시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아까 계시하는 행위도 보았지만 계시하는 행위를 계시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 그것도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그 내용도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더 다루고 계시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계시의 기원과 계시의 내용과 계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계시의 기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시의 기원, 계시의 내용, 계시의 목적을 생각할 건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계시의 기원과 계시의 내용과 계시의 목적을 생각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즉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는 계시의 기원과 계시의 내용과 계시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계시의 기원과 계시의 내용과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의 행위입니다.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의식과 자기 지식 있는 분으로서 계시의 일에서 절대적인 주권자요 자유자로서 행하십니다. 누구를 의존하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계시의 기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 없는 신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특정한 의지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신과는 이미 계시론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야, 이런 거 보니까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에 특별한 힘이 있다.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면 이 우주에 있는 특별한 그 에너지 자체, 그 힘 자체가 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범신론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 나도 그 신의 일부다. 이런 범신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계시론 자체에서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셔서 스스로 목적하는 바를 따라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계시의 기원 이렇게 다루고요. 두 번째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계시의 내용.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계시 밖에서도 특별계시는 여기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특별계시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이제 계시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 다루게 되는데 특별 계시 밖에서 우리가 일반 계시가 되겠죠. 다양한 방식과 다른 정도일지라도 이 자연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와 다른 속성들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밖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 어느 정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특별 계시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어쨌거나 아는 건 뭡니까? 뭐가 목소리를 왜 높입니까? 무엇이 의롭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가 어쨌든 자기 판단으로 이것이 의롭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 마음에 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그 의의 출발은 결국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류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의와 긍휼하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처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는 겁니다. 계시가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인간론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간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 또 다른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인간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우리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다른 피조물에 대한 내용도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내용들, 이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의 목적. 계시의 목적.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그 기원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계시로 아는 거 아니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유명한 그 구절이 있는데 그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제가 지금 프랑스 19에서 나오는지 소설에서 나오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 한 나무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 전체에 대해서 안다. 한 피조물, 피조물 하나의 피조물에 대해서 알려면 그 피조물의 의미는 어디에서 밝혀집니까? 먼지 하나의 그라는 먼지 하나의 그 피조물의 의미도 하나님 안에서 밝혀집니다. 그 기원도 그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도 계시의 목적도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계시의 기원과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그 목적입니다. 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까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까운 목적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요. 근데 이 가까운 목적은 그 최종적인 목적,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문이 그것이죠. 이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지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이게 이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서 이문. 그 답은 바로 이것이죠. 예. 그 답, 우리 이문 거기 인용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신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행위는 결국 그 드러나는 바 그 결과물 이 땅에서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는 지금 무엇의 모음이냐면 이 공예배는 무엇의 무엇에 대한 모음입니까? 우리 각자의 지금 심령에서 일어난 그 일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것을 위하여 여기 모여서 이제 공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이제 내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내적 예배는 내적 예배 기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그 최종 이 땅에서 최종적인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그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따라서 계시를 인간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한 것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취약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기원, 계시의 내용, 계시의 목적은 다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계시를 생각하는 것들, 예, 결과 그 어디서 신문에서 봤는데 그 무속 있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가서 가는 것,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 수입이 그 무속 그 경제 그가 엄청나더라고요.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이 가시고 하면 거기 다 뭐죠? 다 요 그들도 예,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계시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자신이 목적입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대부분이 그죠. 자기 야망을 위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며 계시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시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의 기원과 내용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로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계시 개념에 대해서 다뤘다면 다음 시간에는 계시를 또 더 깊게 구분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께서 계시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부패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려 하는 자들인데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복된 그 지식 가운데에서 그 즐거움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내용들, 이 땅의 도전들이 오히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 밝혀주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있는 모든 이 주일의 그 일들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